사사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붓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과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도세 안의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어떤 정신이나 그 마음 다 떨쳐버리고 오직 말씀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지금 예배당에 모여있죠. 세상은 그걸 보고 교회라 이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뭔가 세상과 다르다 이러한 인식들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또 세상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뭔가 세상과 다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세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이것이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세상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면 교회 밖은 몽땅 지금 다 세상이냐? 예배당 건물 밖에 있는 거 그건 다 세상이고 지금 이 교회는 신자들이 모여있고 또 교회 밖에는 몽땅 세상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세속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또 신자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제가 종종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은서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냐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과연 어떤 답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은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세속적인 신자가 아니다 이러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그런 모습이 좀 있느냐는 것이죠. 옛날에 그 뭘 보고 세속적인 교회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이면 그걸 가지고 세속적이라 보통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편적인 일이 됐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이라고.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을 두두고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율동하고 이런 건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들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젊은 남녀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노는 거, 뭐 이런 것도 세속적이다 그러면서 남녀같이 붙어있는 것도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속적이라 이렇게 많이 떠들었죠. 그러면 은속교회는 뭐 기타 안 치고 드럼도 안 치니까 세속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 은속교회가 뭐 없어서 못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있기만 하면 하지 뭐 그걸 안 하고 있겠습니까?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 해가지고 세속적인 사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뭐 드럼 안 추고 기타 안 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 해가지고 지금 세상과 멀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세상과 담쌓고 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은속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고 해도 세속과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건 쉽게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세속적인 사람이냐면은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안 한다 해가지고 세속적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이미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나 그 말입니다. 요즘에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뭐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별자를 짜랐지만 별것도 아니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살아가고 그 신자들이 살아가는 분위기들 그 생각들 그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인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 담을 쌓고 세상 문화를 막으면서 무슨 세국 정치를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세속과 멀어진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로 모이면서 이미 세속을 갖다가 마음에 품고 들어오는데 이미 세속을 손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드럼만 친다 해가지고 세속이 안 되고 드럼 친다고 세속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들어올 때부터 세속을 내가 품고 들어오고 있는데 세속적인 사람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하나님을 소리내고 부르고 뭐 율동을 하면서 별것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그건 세속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 신자가 모였을 때 교회라 했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로 그 나오는 사람이 세속적이라면은 그 교회 역시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교회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의해서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안 되고에 결정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은속계는 자동적으로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세속적인 사람이냐? 뭐 불교처럼 세상과 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목다 두드린다 그렇다 해가지고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세속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적이다 그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록 교회로 모였지만은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여러분은 볼 것 없이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속교회라 간판 내걸었으니까 은속교회도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뭐 딱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뭐 평가죠. 예수 없이 산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들 우리끼리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할 때 예수는 천당 가는 데만 필요한 걸 생각하는데 나는 천당에 관심도 없으니까 예수라는 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건 세상이니까 당연히 내놓고, 문제는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그 시각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뭔가 좀 머리 잠깐 굴리고 말고 듣고 할 뿐이지, 평소에 살아가는 생활은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처럼 예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거예요. 아, 예수 없이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몸으로 체험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걸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분위기가 흘러가 버린다, 그런 얘기죠. 같이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이걸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덜컥 생기니까 역시 돈이 있는 것이 이런 문제에서 제일이다, 그걸 배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가면서 내가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 자식이 아니구나, 뭔가 이런 쪽으로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공부가 제일이다, 이걸 갖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같이 동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래 맞아, 그 뭐 공부보다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집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을 대하면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뭘 보고 뭘 듣게 되냐, 그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가, 이걸 다 듣고 보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싹 습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는 자동주 자식을 바라볼 때에 너 인마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전에는 그 초등학교 6학년은 별로 중요한 줄, 중요한 시험이 별로 별것 아닌 줄 알았죠. 왜냐면은 입학시험 별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언젠가 뭐 그 1층에 뭐 아줌마가 그랬다나, 그 초등학교 이제 마지막 때 배치고사를 보는데, 그 중학교 배치고사 보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하니까, 아니 그것도 몰랐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하더라더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 이제 하는데 웬 일인지 제 느낌인지 모르겠어, 그리부터 얘들한테 뭔가 공부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봤다, 그 말이죠. 본인은 아니겠죠. 제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 뭔가 아이들이 공부에 약간 소홀히 하면은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뭔가 그런 바람을 약간 비치는 것 같은, 그걸 제가 많이 느꼈죠. 저는 뭐 담대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 말 듣고 보면 저 역시, 아이 저놈들이 배치고 다 있는데 뭐하노 있노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몰랐던 것을, 뭐 교회 사모가 뭐 직장하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 이제 세상 안 접하고 살다가 뭔가 그런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은연 중에 들어간 분위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가고 있다는, 그게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과 젖어 살게 되면 세상의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잘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 정보가 쌓이다 보니까 그 정보에 지비를 다 뜬다, 그 말이죠. 그래 요즘 그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가 이걸 다 보고 들어요. 학원을 갖다 몇 군데를 보내고, 이런 학원 보내고 저런 학원 보내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괜히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마음에 그래도 이 공부가 뒤떨어지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싹이 터요. 그래서 세상 분이 같이 흘러가면서 과외도 시키고 공부를 못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려고 지금 믿음을 말하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며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항상 신앙이 흔들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의 분위기에 같이 흘러가면서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근심하게 되니까는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흔들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사람이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까? 잠깐 살다 오면 또 잊어버릴 수 있고 뭐 그런 것이고, 급한 일 생기면 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날마다 주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지를 마십시오. 그렇게 만약 따진다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싫다는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게 지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주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을 겁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주만 생각하고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말고 다른 게 내 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게 복잡해요. 예수 말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예수 말고도 고민된 문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여기에 대해서 푸념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마음속에 예수님만 두고자 예수님만 두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가 나오냐면은 푸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마음에 두지 못한,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여기에 대해 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 없다면 그건 이미 세상 분위기에 빠져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처럼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런 분위기에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없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만 생각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에 대해서 속여서 막 반발이 튀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요. 교회에 오면서도 예수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쓸데없이 장로, 집사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게 다툼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있거든 내가 지금 예수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 근심을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걱정, 근심 속에서 주님께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 나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귀찮아서 다 팽개쳐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예수 없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리는 거 빨리 깨우고 돌아가자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나약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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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만 생각하지 바락을 한 게 아니고 세상을 생각하지 바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가? 하여튼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일절에 보면은 애굽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사서로 세워가지고 모압왕이 앞뒤로부터 구원을 시켜줬는데 이놈부터 사서 에훗이 딸랑 죽고 나니까 또다시 악을 행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사사가 죽고 나니까 악을 행하더라 이 말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예요.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은 사사가 죽고 나면은 꼭 악을 행하냐 그 말입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악을 행하지 않다가 악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악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니까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사사가 죽고 나니까는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바로 서있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냐 그거였죠. 그게 뭐냐면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사사가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 사사가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니까 악을 행하지 않게 되었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만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사람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만 이스라엘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사기에 나중에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공통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 제멋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살았다면은 사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악을 행했다 이 얘기는 항상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가 중심이었다면 인간이 중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사라지니까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당연히 교회는 그 사람을 바라봐요. 가령 교회가 목사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그 목사가 시킨 대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하고 헌금하라 하면은 헌금하고 성경 보라 하면은 성경을 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은 겉으로는 뭔가 신앙이 있는 교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는 아무것도 시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겠습니까? 우왕좌왕해 버립니다. 그동안 목사가 있을 때는 그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되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목사가 와서는 아무것도 시키지를 않고 또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자연히 기도하는 것에 성경 보는 것에 소홀해져 버리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어떤 목사가 와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 상관없이 평소에 내 시켰던 분, 나를 시켰던 분, 하나님이 날 시켰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변동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시킨 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라져버리면은 혼란이 온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교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시키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 시키면 안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구제하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나누며 살아가라. 약대를 돌아보라.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했잖아요. 목사가 성경 봐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미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이고 생명이라 스스로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이라면은 목사가 기도해라 안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가 성경 봐라 말 안 해도 이미 성경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지시할 필요도 없고 또 뭘 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께 지시하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이 인도를 하는데 죄가 앞에 들러나서 가지고 내가 뭘 지시하고 내가 인도하는 이런 게 무슨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성령을 갖다 밀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저희도 자꾸 말했지만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는 사람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시 아래서 성령이 인도 아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준 바를 받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지시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목사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게 될 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것이 목사 지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일날 모이라고 여러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건 성령이 지시하심에 따라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오신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두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발과 자기 생각으로 교회에 온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가 죽고나니까 다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거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나니까 이분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그 야빈 왕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붙여버리죠. 이 야빈 왕에게는 뭐가 있냐면 철병적 900승 지금은 탱크 900대 예, 그 탱크 900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강한 그냥 그런 군사 군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빈 왕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학대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도 20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는 견디다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은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 여선지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라 이런 말인데 이 성경에는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뭘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선지자로 있다 해가지고 무슨 뭐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선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드보라는 이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를 갖다가 사사로 세웠다 이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여자로 세운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뭐 남녀평등 뭐 운동가 그들이 그러면은 난리를 치기를 그런 얘기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적 역할은 남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원래 그 원칙이 남자가 여자보다 신앙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 역할을 볼 때에 남자는 신앙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말씀을 듣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가르침 받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그 2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매년 세 번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보이라 이 말은 그 매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맥추절, 추수절, 유월절 이 3대 절기에 남자들만 여호와께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들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남자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남자가 가르침 받으면은 남자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여자와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남자만 나오라 이런 얘기는 여자를 무시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가정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사스로 세웠다. 이 얘기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남자다운 남자가 없었다. 그 말, 남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남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로서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남자가 없단 얘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를 갖다가 사서 세워버린 것입니다. 여자를 사서 세워가지고 여자가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여자로 하여금 남자가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가 참 신앙에 무능했다는 것,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보라, 여자가 사사와 세움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가 어떠했느냐,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락이란 말이죠. 육지를 보니까 그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납달리 자손과 그 스불로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하죠. 바락이 지시를 받습니다. 여자의 지시를 받죠. 드보라가 바락을 다볼산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나오죠.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서 바락을 갖다가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그 탱크 900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바락의 손에 붙였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 하냐면 팔찌를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하고 좀 함께 가달라, 만약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세상에 남자가, 이 남자가 얼마나 나약해 있으면 여자 보고 싸움에 같이 가자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 남자만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냐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법이 마마보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의 나약함에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남자가 엉망했다는 겁니다. 신앙 이렇게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자를 세워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사서가 되어야 될 만큼 남자들이 신앙에 바로 서지를 못했고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갖다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은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신앙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가 뭐냐면은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라 한 것은 하나님이 시스라를 갖다가 바락에 붙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드보라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붙였다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락은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시스라를 붙였다는 것, 이 말씀보다는 시스라 가지고 온 탱크 900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하기를 겁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탱크 900대 이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혼자 싸우러 갈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한테 같이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도 믿음 있는 드보라 같이 가주면 행여 하나님이 그 드보라 믿음 때문에 이기게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드보라가 여자인데 아무리 사사락해도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 바락은 드보라가 나오면은 드보라가 시스라 싸워가지고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래도 드보라가 사사니까 그 사사인 드보라의 믿음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님이 난리에서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라도 나한테 복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같은 것입니다. 그래 개입을 하면은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이사하면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겨도 목사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뭐 그런 거죠. 내 기도보다는 목사 기도가 더 효능이 있을 것이다. 왜? 목사한테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나약한 발악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을 보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마음에 두려고 하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악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껏 자기들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이걸 생각지 못한 겁니다. 그저 발악의 눈이 비친 것이 뭐냐면 시스라의 막간 군대밖에 안 보인 거예요. 도구리 자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감이 행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시스라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나 두부라를 의지하려고 한 것이나 똑같이 그 중심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보며 살아가더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사랑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 이걸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발악처럼 너무나 신앙에 무능하게 너무 나약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에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시스라를 바람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그 말씀에 내가 의지되어지는 것보다는 자꾸 눈에 탱크 900대가 아롱아롱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 미래에 불안해 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꾸 우리들이 우리 미래에 대해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를 않은 것이죠. 나는 나에게는 실패도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면 혹시나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안해요. 내 미래 불안한단 말이죠. 실패된 성공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 붙인다는 것, 이게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여기에 우리 마음이 지금 자꾸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공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여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이 도움되는 그 뭔가를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도 의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신자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결국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자꾸 교회에 나오면서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내 생각이 뭔가 수정되고 고침을 받아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온다면은 결국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오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여기에 마음이 쏠리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 구실을 못하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자가 신앙에서 나약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엉망이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남자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여자가 사사로 세운 받다. 남자가 여자에 가르친 받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능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다면은 남자 그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은 또 우리 교회 남자 온 부부가 교회로 나온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남편이 안 나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갖다가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라 이렇게 세워버린다 그건 좀 곤란하니까 될수록 뭐냐면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은 남자 교회에 나온다면 남자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여자가 믿는다면은 그분이 바로 그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득 가정 속에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그 역할을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에게 때로 어려움을 던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린 다 같이 그런 역할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도 세상이 담겨있거든요.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이 돈 벌고 성공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나 이렇게 합니까? 그래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신자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인 남편으로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돈 벌어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명칭만 가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돈 벌어주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한테, 아내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자,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들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처럼 나약한 아버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돈 못 본다 해가지고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 그처럼 나약한 아버지가 없죠. 단지 자식들을 교회로 끌고 나온다 해가지고 아버지 역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버지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성공으로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나약해질 때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자식을 세워가지고 부모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천당 간다는 것을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적당히 착하게 살면 그것까지 천당 간다. 이런 생각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우 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과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 우리가 목격을 하겠습니다. 실제 체험을 하고 만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분위기에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동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닌 것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굳건히 신앙에서 중심적인 모습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마다 관련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끌고 교회로 오는지 잠시라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내 속에 간직하고 교회로 모이는가 단 1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로 들어올 때 그걸 잊어버렸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 그런 부모다운 부모, 그런 아버지다운 아버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남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부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양에 그 분위기에 맘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시자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 얻지 못하리니 이런 말을 두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바람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길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길만이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이 진짜 영광을 얻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굳건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해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런 굳건한 마음 가지고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나를 치며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그게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런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다.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게 믿으신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말을 했고 예수님을 말했지만은 우리가 또 이 문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어울림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흘러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항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시하셔서 우리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분위기에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계신 그 길, 주님이 피 흘림에 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길에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